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님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에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했지만 마지막 절인 46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다윗의 유언과 이스라엘 3대 왕이 되는 솔로몬 시대에 개막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5절은 왕이 된 솔로몬이 이복형 아도니아를 숙청하는 내용입니다. 26절에서 27절은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숙청, 그리고 28절에서 35절은 요압에 대한 숙청, 그리고 마지막 36절에서 46절은 시므이를 숙청함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연로하여 국정을 돌보지 못하는 틈을 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 대신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정국가로 세우는 일에 온 생을 바치며 달려가다가 임박한 죽음 앞에 현재 멈추어 섰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한 때로부터 최종 유언을 하는 지금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서 29장의 내용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남기는 다윗의 명령이,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은 아들 솔로몬에게 은밀히 유언하고 있습니다. 70년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경험했던 온갖 실패와 성공을 통해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절감한 다윗이 인생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들 솔로몬에게 엄숙히 유언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용기를 내어서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약한 아들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솔로몬이 어리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들 솔로몬이 받을 충격을 걱정해서 한 언급은 아닙니다. 만약 솔로몬이 걱정이 되어서 한 표현이라면 다윗은 자신이 믿을 만한 가신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겼을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리고 약해 보일 것입니다. 아버지 보기에 솔로몬 나이가 어리고 약해 보인다고 해서 성인 남자처럼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당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는 당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 담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꼽고 있는 통치자로서의 덕목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일평생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갈 것을 당부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법과 계명, 율례와 증거라는 단어를 요약하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해당하는 토라는 교훈,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광야에서 방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토라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보다 더 필수적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성공 여부를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솔로몬이 토라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불안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나타나곤 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었던 모세가 그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제2기 리더십이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두려움에 갇혀서 용기와 담대함이 절실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토라를 여호수아의 심령에 새겨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동일하게 토라에 순종하기를 솔로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를 통한 왕권 이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 왕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서 대대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네페시는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영혼은 별개의 구별된 실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육체,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마음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것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느 한 부분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만약 육체로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외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마음으로만 순종한다면 행함 없는 거짓 순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유언은 다윗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솔로몬의 지혜로운 손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요압 장군과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또한 시므이에 대한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전에 무슨 이유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을 텐데 죽음 직전까지 잊지 못한 사연을 만들어준 인물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업적을 세운 공로자였습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 의존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동생 문제를 빌미로 해서 사울 가문의 정직한 장군 아브넬과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군 아마샤를 살해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일을 전쟁 중에나 흘릴 피를 평화로운 시기에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고 요압을 끝내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살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이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도록 유언합니다. 또한 요압에 이어 등장하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여러 가지 식물로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다윗이 자신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에 바르실레는 자기 대신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요청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마땅히 보은해야 하는 인물들을 잊지 않고 바르실레와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솔로몬이 계속 지켜나가 달라고 유언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귀한 대접과는 반대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칼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자신을 저주했다가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자 재빠르게 다윗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시므이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첫 번째 요압과 세 번째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남길 때에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말은 납득이 될 만한 처벌의 정당성과 또한 적절한 시기를 가려서 시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다윗은 마침내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란한 왕으로 세움받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다윗이 세운 견고한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되었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역시 심히 견고했다고 12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46절 하반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제 아버지 다윗은 사라지고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 이스라엘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살아온 삶의 결과물입니다. 다윗이 임종하고 난 후 일어난 한 사건이 13절에서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복형 아도니아는 제거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년에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귀합하여 스스로 왕 위에 올랐습니다.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쿠데타에 실패한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너그러운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장 51절에서부터 5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언제라도 반란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는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너그러운 용서로 집에 돌아가 칩거하였지만 다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 왕위가 본래는 자기 것이었고 백성들도 자기 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잘못된 상황 판단에서 나온 착각입니다. 비록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기는 했지만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현재 솔로몬에게 왕위 자리가 돌아갔으나 자신이 한 가지 청을 할 것인데 그 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부탁을 바세바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전한 청은 바로 아버지 다윗의 말년에 아버지를 보필했던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음으로 후왕이 자신의 왕위를 널리 인정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압살롬도 백성들의 목전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왕권 쟁취를 널리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한다 해도 실상 선왕의 후궁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눈에는 아비삭을 다윗의 후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도니아의 청을 들은 바세바가 어떤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그 청을 전했는지는 그녀의 생각이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세바는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청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어머니 바세바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솔로몬은 단번에 아도니아가 왕권을 노리는 저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유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도니아의 영모의 흉계를 알아채지 못하고 아도니아의 청을 자신에게 전하는 어머니 바세바와 아도니아를 향해 강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2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은 혈연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대권을 위임받은 통치자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공의를 구현하는 데 주력해야 했습니다. 이미 열왕기상 1장에서 1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반역을 시도함으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근간질서를 문란하게 한 아도니아의 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마땅했습니다.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를 처형한 사건은 솔로몬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 차원에서 정당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분하야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에 왕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것이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다른 그래서 아비아달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피난할 때에도 하나님의 궤를 맡아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도 다윗의 입장에서 동고동락하며 다윗과 함께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난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요압과 함께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 쿠테타의 주동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처럼 처벌받아 마땅했지만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절 그가 보여준 충심을 생각해서 솔로몬은 그의 목숨은 살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키고 그의 고향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 이후 아비아달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아나돗으로 떠날 당시의 나이가 80세가량의 노령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에 이후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엘리 가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은 엘리 가문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죄악으로 인해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폐하여질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서는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 사건이 일찍이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은 이다말과 엘리 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제사장 중 마지막 제사장이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그중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분양 사건으로 인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유력한 제사장 계열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엘리 집안 소속으로 이다말 계열에 그리고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아달이 역모죄로 인해 솔로몬에 의해 파멸됨으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에 대한 운명을 전해 들은 요압은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27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들을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와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대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자신의 운명이 점점 극한 상황으로 좁혀지고 있음을 직감한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을 피난처 삼아 도주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야를 지지함으로 그의 반란에 가담한 핵심 주동자였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의롭고 자신보다 올바른 두 사람 아브넬 장군과 아마사 장군을 전쟁 때도 아닌 평화로운 시기에 비겁한 방법으로 죽인 장본인입니다. 요압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직감하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붙잡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제단을 도피처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고의가 아닌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야욕과 복수심으로 이스라엘의 두 장수를 죽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면 그 피해자의 피는 그 피값이 속량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호소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당대 또는 그 자손들에게라도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솔로몬이 33절에서 그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압이 죽임 당하는 것은 그 자신이 흘리게 한 피의 당연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요압을 처형함으로 그동안 다윗 집안에 드리워진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책을 말끔히 제거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무고한 피 흘린 죄를 즉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당시 요압의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대로 마침내 솔로몬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요압이 죽고 나자 그를 자기의 집에 매장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딸린 정원에 무덤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요압은 피의 보응 원칙에 따라 처형을 당했지만 그의 생전에 그가 다윗을 위해 세운 많은 전공이 참작이 되어서 용사의 죽음으로 예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더불어 쿠데타를 꿈꾸었던 이복형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면직시키고 고향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던 요압을 처형한 후에 솔로몬은 자신과 더불어 함께 가야 할 인물들로 새롭게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그 핵심 인물로 군대장관으로 분야야를 요압 대신 세웠습니다.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권 강화로 새로운 인사를 마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 관한 문제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지혜롭게 다뤄야 했습니다. 36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자기 지파에 대해 우월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유다 지파의 다윗에 대한 큰 불만과 적대감을 지니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할 때에 다윗을 향해 모욕과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을 향해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시므이를 처단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그의 처단을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솔로몬 왕권의 위협이 되는 장애 인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또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도록 그의 주거 공간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제안에 시므이는 이 말씀이 좋으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했습니다. 시므이가 좋다고 표현한 토브는 선하다, 옳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이 올바르고 정당하며 자신이 솔로몬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죽어도 좋다는 조건하에 합의함으로 솔로몬과 시므이와의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시므이가 이 약정을 스스로 깨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도망친 두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를 다녀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이 자신에게 했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는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말은 너는 정말로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매우 강력하게 준 경고성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과 맺은 계약은 시므이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도망친 종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어야 할 자신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일이 솔로몬에게 보고되었다고 4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이 예루살렘 밖으로 살짝 나가는 일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솔로몬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겠는가라는 느슨해진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일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시므이는 솔로몬과의 약정을 깨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 단 한 번의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4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시므이는 솔로몬은 시므이가 행했던 이 모든 악에 대해 오직 공의로 집행함으로 시므이는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의 손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에 등장했던 시므이까지 죽자 성경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고 증거합니다. 마지막 4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에서 손은 1차적으로는 손을 의미하지만 힘, 권능, 능력, 세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한 결과 그의 왕권은 안정되고 그의 나라도 굳건해졌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솔로몬 왕권이 견고해졌음을 공포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삶의 결과였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산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의 긴 인생이 결코 평탄한 여정이 아니었음에도 그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에 아들에게 들려준 유언의 내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길로 행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목동일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은 매 순간 짧지 않으신 여호와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봄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신분으로 그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 길을 걷는 여정 가운데 잠시 곁길로 갔었어도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결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시편 5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형벌을 자기 자식들을 통해 또한 신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마다 묵묵히 자신의 죄의 값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다윗이 오늘날의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변화되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의 언덕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넘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험난한 고비고비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자로 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섯 명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아도니야, 아비아달과 요압, 그리고 시므이입니다. 물론 아비아달은 목숨을 부지하기는 하고 고향으로 쫓겨났지만 제사장직을 박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몸은 살아있으나 그의 영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 죽음 앞에서 바른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윗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위세를 떨치던 왕의 아들도 제사장도 군대 장관도 모두 바른 예배의 삶을 산다는 착각 속에 살았지만 자신의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결국은 그들 각자의 길을 걷는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의 마지막 길이 평안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이나 아니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의미합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전에 아니 버킷리스트 대신에 예배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 평생 지켜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 20분 전에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겠다.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겠다.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주중에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하겠다라는 것 등등 본인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을 작성해서 일평생 지켜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예배 리스트 1번은 주일에 일하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간다. 이것이 저의 예배 리스트 1번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어떤 유언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한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교우님 한 분 한 분 뿐만 아니라 교우님들의 유언을 듣게 되는 사랑하는 후손들 역시 다윗 가문에 임했던 주님의 은총이 영원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0년의 생을 마감하는 다윗의 유언을 솔로몬과 함께 들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유언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함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예배의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예배로 이끄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늘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외식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행함 없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날마다 교정해 가실 때 알아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예배자인 우리를 통해 혼동스러운 이 나라가 더욱 견고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